오늘은 우리 마음 가죽을 벗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가죽을 벗기자. 마음의 가죽을 벗기자. 오늘 글에 나오는 이 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정의 자녀들의 고백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러한 글인데, 이 한 집은 이 어머니가 늘 입만 열면 아버지한테 욕을 퍼붓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자녀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거 당신은 실패자야, 실패자. 이 집꼬리만한 봉급에 양심도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허구한 날 밥이나 축내고 차라리 내 등뼈를 깎아 먹어야지. 이런 험한 말만 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밥그릇을 쳐다보면서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 아버지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늘 인내심도 있고 또 성실함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모습, 그 아버지로 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비춰졌는데, 어머니는 이상하게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고 자꾸 아버지의 이 부정적인 면들만 들추어내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냐 하면, 이 아들들에게, 성장한 아들들에게 실패해버린 이 남성상에 대해서 그 가슴에 각인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가정을 이제 이루고 살아가면서 자꾸 자신감 없고 그 실패한 남성상,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이 가슴속에 있어가지고 자신감도 없고 이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실패한 아버지, 그리고 늘 실패한 이 남성상의 어떤 모습이 이 아들들에게 그 가슴에 각인이 되어서 이제 꾸려나가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집은 딸의 고백이에요. 이 어머니는 그 앞에 그 어머니와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 어머니는 별 볼일 없는 자기 아버지를 정말 그럴듯하게, 그리고 아주 재주 있는 그런 아버지로 포장하는 이런 은사와 특별한 그런 능력이 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늘 이런 말을 딸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참 자상하지 않냐? 저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야. 저기 저 걸어오는 너희 아버지 모습 좀 봐. 당당한 모습 좀 봐라. 멋지지 않냐? 이렇게 항상 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 좀 키가 작았나 봅니다. 얘들아, 키가 작은 사람들이 원래 야무진 법이야. 저 키 작은 모습으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걸어온 모습 좀 봐라. 엄마는 정말 행복하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딸들에게 늘상 해주었다고 해요. 이 어머니는요, 아주 당연한 일들을 특별한 일로, 그리고 괜찮지 않은 일들을 괜찮은 일로 바꾸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를 추켜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높여주었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이 아버지가 혹시라도 귀가 시간이 늦으면은요, 어쩌다가 이제 늦어지면 너희 아버지가 일 잘하니까 아마 일감이 많아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다, 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성질도 나잖아요. 아버지가 막 성질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야, 성질도 못 부리는 사람이 남자냐? 나는 기죽어 사는 걸 절대로 못 본다.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없이 이제 약속을, 아버지가 펑크를 내면, 평상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전혀 없는 분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잡힌 게 틀림이 없을 거야. 아마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오시는 길은 중일 거야. 이렇게 늘 딸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아버지를 격려하고 높여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말들만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집 딸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딸들의 가슴 속에 긍정적인 남성상이 자리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 딸들이 이런 환경에서 성장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게 남편이 좋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좋고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또 딸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 어머니가 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네 아빠 같은 사람 없단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긍정적인 말, 이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딸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어머니가 남편 원망하고 또 무시하고 또 깔아뭉기던 이런 속에서 살았더니 그 결과가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부정적인 그런 남성상이 각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아들들이 결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정을 이끌어갈 전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뒤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요, 항상 남편 편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남편을 항상 세워주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위로하고 존중하고 높여지고 그랬을 때 이 자식들한테, 딸들한테 긍정적인 남성상이 각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딸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 상담학자의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생을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지는 어떠한 특질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어떤 이런 딱딱한 그런 껍질 같은 것들이 사람들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 앞에 어머니처럼 이 부정적인 그런 어떤 시각으로 부정적인 것들로 꽉 차 있으면 그러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을 완전히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고 고질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다 병들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점차 이렇게 병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을 잘 못해요.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꼭 꼬집고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늘 피곤해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돈 관계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희미해요. 돈이 잘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바람만 피우다가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폭력을 일삼는가 하면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무사태평이에요. 아니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열정이 없고요. 무미건조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지는 이런 단단한 껍질이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묵은 땅, 가시던 물, 또 할례, 그리고 마음가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먼저 이 묵은 땅과 가시던 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그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시덤불을 그대로 놔두면 1년 농사를 절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전부 다 불살라 버려야만 비로소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남성의 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상징적인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않고 잘라내지 않으면 더 이상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음가죽입니다. 이 마음가죽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도 잘라내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생활들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지 않고, 잘라버려야 될 것들을 잘라버리지 않고, 태워버려야 될 것들을 태워버리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저주와 심판을 마침내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본문에서 이 묵은 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우상 숭배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겼는데 오래전부터 그 우상을 섬겼어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에스겔을 보면은 오늘 그들이 언제부터 우상을 섬겼느냐가 쭉 나오는데, 젊었을 때부터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애굽으로 종살이하던 그 시대부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쭉 이어지다가 지금 그것이 쌓이고 또 쌓여서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가시덤불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해오면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파생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인데, 결과물들인데,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가진 그런 추태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교만했습니다. 또 음란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백성,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시덤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진 그러한 결과물, 가시덤불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 받은 사람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할례는 그들이 받았지만 온갖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결과물들, 교만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마음 가죽이에요. 마음 가죽.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이 마음 가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너희들이 할례 받은 거, 너희들이 생식기 그 표피를 잘라낸 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할례를 너희들이 받았지만 온갖 추태를 버리면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 그 추태 버리면서 살지 말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에요. 이것이 마음가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가냐면요, 너희들이 육체의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유대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인정받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가죽을 베어내야 된다. 이 말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 의미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우상 끊어버려라. 죄악 끊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져 버린 이 단단한 껍질, 마음가죽 이런 것들 전부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묵은 땅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 나의 치명적인 단점, 고질병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 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자기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가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것들 다 잘라내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갔을 때 흔히 보낼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이에요. 봄에 이 산이나 들에 가보면은요, 뱀이 껍질을 벗고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잘 몰랐어요. 뭔지 잘 몰랐는데 동네 형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이 뱀이 껍질을 벗고 나온 거래요. 그 껍질이래요. 만져보면 이 껍질이요, 정말 굉장히 단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기적으로 껍질을 벗는다고 해요. 그 단단한 껍질을 정기적으로 벗고 새로운 껍질을 이제 바꾸면서 뱀은 생존하고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뱀이 그 자기의 껍질을 벗지 못하고 단단한 그 껍질 속에 갇혀 있으면 그 뱀은 결국에는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뱀이 어떤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병든 이런 독이 든 쥐를 먹거나 그런 비슷한 것들을 먹었을 때 이 뱀에게 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는 이 병이 찾아왔을 때 이 뱀은 결국은 자기의 그 껍질 그 안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뱀에 있어서 껍질 벗기는요, 사실 생존과도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껍질을 벗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껍질을 벗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의 모든 껍질을 전부 다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묵은 땅 갈아엎어라, 엎어라. 또 가시덤불 다 불살라버려라. 마음의 할례 너희들이 받아라. 또 단단한 마음가죽 그거 전부 다 베어내버려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단단한 껍질 속에 갇히지 않아서 너희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거 베어버리지 못하고 그거 태워버리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이런 단단한 껍질 같은 게 있어요. 마음의 가죽이 있습니다. 묵은 땅들이 있어요.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있는 이 단단한 껍질이 무엇일까? 제가 이 청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완벽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청년으로 제가 올라갔을 때 제 방에 항상 행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바지 6개 정도, 7개 정도를 쫙 다려놨어요. 순수. 그리고 티셔츠보다는 이 난방을 항상 이렇게 다려가지고 입고 다녔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이제 바지가 막 구겨지잖아요. 그럼 특별히 뭐가 묻지 않으면 제가 다시 다려놓고 언제든지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늘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준비, 대학교 때 시험 준비를 하다가 책상에 막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요. 먼지가 좀 있습니다. 방에 이불이 잘 개어 있지 않아요. 공부 절대로 못합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치워가지고 다 해야 공부가 집중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3, 40분 깨끗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한 20분 정도 쉬어요. 1시간 동안 지나고 나면 뭐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늘 제 점수가 95점 이상이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장학금을 두 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단단한 껍질, 연약한 점, 한계, 단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그 단단한 그 마음 가죽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자꾸 베어내지 못하고 묵은 땅 속에,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삶이 연속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의 그 단단한 가죽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 절대로 없더라고요. 늘 담전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탈피하려고, 거기서 좀 벗어나 보려고 늘 애쓰고 그리고 늘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신을 볼지라도 절대로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형성된 이 단단한 가죽,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것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벗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나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쭉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의 사도예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승을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잡아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그 자리에서 쳐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요, 베드로야, 너 그거 다 좋은데 오늘 그 혈기가 문제다. 너 그 혈기 정리하지 않으면 너 인생 그 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득불 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혈기, 딱딱한 마음가죽, 껍질,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너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질 수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 혈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혈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렇게 다혈질적인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성품을 살짝 바꾸어 놓아가지고 이제 그 혈기를,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였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나가서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혈기를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고 했을 때 하루에 3,000명 그리고 하루에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설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혈기 있었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그 단단한 마음가짐, 껍질, 여기서부터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는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잘 변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다 마음 가죽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가 다 있습니다. 단점 투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마침내 우리가 그 모든 단단한 가죽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비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